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14절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팬데믹 시대에 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는 지금껏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코로나는 그저 시작일 수 있겠죠. 세계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또 다른 형태의 팬데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듯 그것이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나는 임의적으로 발생한 일이든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든 인간 사회에서 볼 때 먹이 사슬 속에서 어쩌면 좀 하위 단계에 있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어쩌면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새로운 룰이 세워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요. 그러한 새로운 룰들은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벌써 우리 예배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이라는 것도 이제 언제나 재개될 수 있을지 제대로 된 여행이 알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도 부모님의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한번 나가봐야 하는데 내년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은 불분명합니다. 갈 수는 있지만 갔다 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또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도 이제는 그것이 항상 그렇게 안정적이지만은 않음을 또한 볼 때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쩌면 저희의 질문이 아니고 그냥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까 하는 막연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전에 즐겁던 학교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친구들과의 친밀한 교제도 어렵고 체육시간, 음악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올 때마다 이름을 적고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로그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손은 수십 번 더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가서 또 그렇게 어떤 일들을 추가적으로 하느니 책상에 그냥 앉아 있게 되죠. 그러니 아이들의 활동도 적어지게 되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사생활의 침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당연시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살게 되는 아이들의 미래가 또한 걱정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에 큰 변화가 없고 똑같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신의 삶 자체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러한 지금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러한 시대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하지만 참으로 한 발 떨어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본문을 갖고 팬데믹 시대에 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뭐 나지? 뭐 그리 형이상학적 질문을 하고 있나?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결코 뜬구름 잡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은 내가 이 불확실성 시대의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행위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전쟁 시에 한 고위 관리가 붙잡혀 일반인과 똑같은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감옥 간수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쳐도 그는 더 이상 고위 관리가 아니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똑같은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죠. 현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래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이 구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자신의 상태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완전히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는데 과거 시제죠. 이 옮겨진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따지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일어난 후에 계속해서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그 이야기는 성경에 의하면 지금 방금 읽은 구속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렵고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세 가지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입니다.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가장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그치고 우리 자신을 또한 밀어붙입니다. 예를 들어 명문대학을 가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문대학 나온다고 100% 미래가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성공의 확률이 그나마 좀 더 높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보다 조금은 더 확실한 것을, 덜 불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전 회사에 다닐 때 미국에서 회사 파트너들 중에서 그해 성적이 좋았던 파트너들을 초대해서 캔쿤에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저도 파트너들을 다루는 일을 같이 했던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공짜로 갔죠. 좋았죠? 거기서 한 50명 정도 되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스킨스쿠버도 하고 다른 섬도 구경하고 뭐 이런 시간의 하루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배멀미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가셨는데 그때에 그 배에서 일하는 선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이 있는 물을 바라보지 말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파도는 흔들거려서 사람을 배멀미하게 만들지만 수평선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으면 배멀미가 훨씬 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배멀미가 납니까? 우리는 이럴 때 변치 않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계시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변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오늘 골로새서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난 자이니. 아멘. 하나님의 그대로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품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여기서 처음 난 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똑같은 그런 첫 번째 분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나타낸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처음 난 자이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아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우신 분이시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17절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모든 것은 진정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모든 것, 인클루시브, 모든 것을 다 갖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모든 것이 말이죠. 넷째로 1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분께서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미리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그분 안에 꽉 차있는 무언가 꽉 차있는데 그분의 모든 것, 꽉 차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100%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꽉 차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항상 묵상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 분이 그 성품과 생각하시는 것과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불일치함이 없이 완전히 일치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세상과 사악함과 어둠과 죽음과 어려움과 슬픔과 애통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과 그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그분은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냥 엄청난 재산도 세상의 권세도 없어져 버릴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이렇게 처음이시오 끝이신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 시대에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원하게 변치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세 번째 질문인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아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에 감사하지만 아직도 우리 생각 속에서는 주님과 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 주님의 품에 있지 않고 주님과 떨어져 죄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주님이 직접 자신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서는 것은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님이 먼저 자기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먼저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 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아멘. 23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믿음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 믿음 안에서 터를 다지고 정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세상이 어지러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에서 떠나지 말고 복음으로 다시 가서 나의 상태와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복음을 떠나지 말라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 놀라운 영광이 앞으로 올 구원받은 자의 복된 소망 그것이 있을 것이고 그 놀라운 믿음 안에 우리는 그렇게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 박형제님과 잠깐 이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1906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 전공을 하리라고 모든 사람, 가족들이 생각을 했었지만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자가 됩니다.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신학을 더 공부하고 독일로 돌아와서 베를린 대학에서 강사로 또한 있게 됩니다. 그런데 1933년 이후 독일은 점점 히틀러의 통치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틀러는 아시다시피 반유대주의가 강했던 사람이고 그 반유대주의가 나라 전역에 걸쳐서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절대주의는 항상 기독교 신학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믿음의 반대편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 대한 강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강한 비판이 또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저항에서 독일에 있었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함께 Confessing Church라고 그래서 자백, 교회라는 것을 결성하고 대중을 향해 선언문도 채택하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어떤 강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본 회포 목사님은 지하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집니다. 1939년도에 뉴욕에 있는 유니언 신학대학에서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는 미국에 오게 됩니다. 독일의 그 유럽의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는 그나마 떨어져 있어도 매우 자유롭고 매우 안전했었던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오자마자 곧 후회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그 어려움들, 지금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지금 내가 같이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내가 어떻게 독일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겠는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미국 생활의 안전함을 뒤로 한 채 독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극구 만류하게 되죠. 지금 돌아가면 죽는다. 돌아가지 말라. 여기서 충분히 더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독일로 끝내 돌아갑니다. 그는 나치의 감시하에 극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활동을 계속합니다. 지하에서 계속하고 계속합니다. 그러던 중 끝내 게슈타포, 말만 들어도 무섭습니다. 게슈타포, 저는 겪어본 적도 없는데 게슈타포에 잡혀서 1943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초가 있고 2년의 감옥 생활 뒤에 1945년 4월 9일 6명의 다른 저항 인사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하여 죽게 됩니다. 독일이 항복하기 딱 한 달 전에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신념을 위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회포 목사님이 달랐던 점은 그가 죽은 지 10년이 지난 뒤에 그가 죽은 감옥에서 일했던 한 의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의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 가운데 본회포 목사님을 회상하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수들은 그들의 감방에서 다 끌려나왔고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반쯤 열린 문을 통해서 본회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에서도 그는 다시 한번 깊은 기도를 했고 교수대 계단을 차분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의 사형은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습니다만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서구의 상황이 지금의 팬데믹보다 좋았다, 나았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저는 정말 무서움에 덜덜 떨며 어떻게 살았을지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회포 목사님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목숨을 던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이 바로 다음 날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독일이 항복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본회포 목사님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의 양심 안에서 그분은 정확히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답을 갖고 계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각자 앞에 놓여진 상황은 다릅니다. 어려움도 다르고 갖고 있는 자원도 다르고 각 사람의 능력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삶은 근본적인 저 밑변으로 들어가면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앞을 알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고요. 자신보다 좀 더 큰 상황이 내 앞에 놓이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몸은 나이 들수록 아파오고요. 세상은 마치 곧 당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듯 위태위태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명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자신이 없다면 구원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올바른 상태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영원하고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거룩하고 흠없이 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세 가지의 질문이 저는 여러분 인생의 질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